해보험 26장을 할 차례인데요. 말씀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육하단 갔을 때 이글레시아 데 샬롬 평화교회라는 그 교회를 갔을 때 거기 연세 많으신 어떤 자매님이 시를 지어서 우리한테 그 낭독해 줬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그 시를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가 지금 번역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제가 이메일로, 대문박 보내줬고, 이 시를 우리 그 웹사이트에 그 300명 기도인 용사를 모집하는데,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멕시코 남미 사역을 시작한 지 4년 됐죠. 4년이라는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4자라는 건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손이 사랑과 영광과 연합과 치유와 능력과 성령으로 이들을 세우셨도다. 진리는 실패한 적이 없으며 거짓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이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통해 크게 승리하실 것이라.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한 아버지와 한 믿음과 한 하나님과 한 침례와 한 성령 안에서 사람을 낚는 이들을 오늘까지 보존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승리와 전도사에게 결실과 적들을 이김은 이것이니 즉 복음 선포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끝없이 선포하면 반드시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두루 전파하라. 왜냐하면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가 멕시코 가서 할포대 외친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침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영감 있는 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아, 전투에 임한 용감한 군인이여. 그대의 임무는 사탄과의 싸움이라.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일이라.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것이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담대해 나가면 그대는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이라. 영적 싸움에서 그대는 수많은 슬픔을 맛보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을 것이라. 결국은 이 세상과 먼 하는 소리가 없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리라. 사악한 것들과 어둠의 세력이 너의 사역을 방해하고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늘에서 너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너의 사역은 크게 빛을 발할 것이라. 담대히 나가라. 너 용감한 전도자여. 정렬의 사역자에게 두려움이 무엇이랴. 그러나 너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말지니 죄를 범하기 쉬우니라.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는 너의 구원자 되시니라. 담대히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실망치 말라. 담대한 용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라. 슬픔과 실망과 한숨은 기쁨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할 것이라. 끝으로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으리라.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그의 앞에서 쉬지 않고 부르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네, 저는 그때 그리스도 목사 번역하는 순간에 벌써 이게 오더라고요. 양 목사님 이거를 오늘 번역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피도 가져왔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세요. 네. 이 테이블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시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는 분들은 우리 웹사이트 wgmi.org 여기 들어오시면은 300명의 기도원의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쉬지 않고 부르게 되는 이 대열에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주님이 이제 땅에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한 사역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의 마지막은 죽으심이죠. 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고, 26장에 드디어 왕국 복음으로부터, 천국 복음으로부터 은혜 복음이 선포되는 참 감격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6장에 보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27장에는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선포된 것이 최초로 26장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27장에 주님이 숨을 거뒀을 때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야 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주님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26장에 있고, 그 유언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효과난 것은 27장, 주님이 죽으시는 50몇 절 이하로 날아가면 주님이 죽으신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그 은혜 복음이 이제 효력을 선포하는 건데, 은혜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은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전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증거하고 있는 걸 여러 번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26장 쭉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넘겨지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틀이 지나면 그렇게 됐잖아요. 유대 시간은 언제 기준입니까? 오후 6시 기준입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날로 쳐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화요일 6시 PM 이전입니다. 근데 지금 부활주일만 되면 뭐 성금요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죽으신 날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면 어떻게 사흘 되겠어요?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화요일날 6시 이전입니다. 이틀 후면은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수요일날 붙잡혔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돌아가시니까 목, 금, 토, 사흘밤, 사흘낮을 땅 속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Good Friday. 그래가지고 그날 뭐 금식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주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목금토. 그래서 안식구 첫날이 바로 일요일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전통으로 다들 지키고 있으니까 또 괜히 또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또 사람 소란할 게 없고, 그냥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되고, 부활절 되면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는 거고, 축하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한 것은, 하라고 한 건 침례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 성만찬, 이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쓴 시가 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무슨 행사할 바에야 그 시간에 쉬는 게 낫습니다. 쉬고 힘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행사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몸 피곤해가지고 목사님들 쓰러지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쉬고 복음 전하고 쉬고 복음 전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옛날 출애굽해가지고 유월절 결국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데 주님은 그 날을 맞춰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유월절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알듯이. 아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 넘겨지리라. 주님이 먼저 넘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뭔 말인지 주님 말씀은 미리 아시고 이틀 후면은 넘겨지리라. 왜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가 뭡니까? 유월절 양이 돼서 죽으셔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쓰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넘겨지리라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열심 가지고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지가 어떻게 부인 안 합니까? 하나님이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찼다고요. 자기 열심으로. 요즘도 보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사실 베드로가 말이죠. 이따 나올 거지만은 베드로가 기껏 주님의 말씀 듣고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3년 반 동안 시큰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놨더니 주님하고 같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그 자기 열심이 주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그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비겁해 보입니다.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흩어지려고 그랬으면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시에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나 아까 이거 보고 제가 이거 딱 눈에 띄었는데 너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말지니 죄를 범하기 쉬우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 것은 안 하니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하여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그걸 모르고 제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유월절 장으로 주님이 돌아가실 걸 몰랐다고요. 그들은 몰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죠.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게 언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언제부터 그런가? 요한복음 11장 47절 한번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7절. 결국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죠. 주님의 의가 필요 없으니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다라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사실 이게 언젠가 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5절에 보면은 소요가 일어날까봐 명절날 하지 말자. 위선자들은 항상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인정 안 하고 쉬쉬하는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위선자입니다. 예. 사람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 교회들이 성경 안 바꿉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차라리 모르면 낫습니다. 모르면 낫는데 알면서도 안 바꾸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위선자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알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내버려두면은 자기들이 결국 세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주님의 자리를 그들이 찬탈해서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그들. 가야바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선자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주일날 우리가 주신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느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 문둥병자 시몬을 신학적인 추측으로 볼 때 혹시 10명 문둥병자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9명은 안 오고 한 사람만 고맙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야 뭐 상관없는 얘기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근데 사실 그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둘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그 시작 몇 장인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인이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말이죠.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막 씻어준 여인이 있었죠. 그죠? 에? 그거는 한 2년 전쯤 된다고 그래. 2년 전쯤. 그건 바로 지금이 아니고. 근데 이 여인은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를. 그죠? 이 여인은 머리에 향유를 붓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발에 부은 여인이 있어요. 발에. 발에 부은 여인이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올 거예요. 7장. 그리고 이제 지금 마태복음 여기하고 마가복음하고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에 가 보면은 동일한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여인은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네? 머리에 붓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좀 많이 나눴지만은 여기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또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주님이 등장하고 집주인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이제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주님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랬죠.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지금 마지막 때 살면서 기독교계를 볼 때 사실 그 여인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극소수고 이 여인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고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사실 듣습니다. 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주님의 그 배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이웃사랑 이웃받는 거 그거 테레사 수녀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 십자가의 결린이 회장에서 그런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아마 호소했을 겁니다. 눈물로.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웃사람들을 오히려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웃사랑에 그런 치중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 모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 심지어는 뭐 도적질을 해가지고도 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든지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디서든지. 사실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는 문둥이라는 얘기 없어요. 시몬이나 바리새인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 바리새인은 주님한테 발 씻은 물도 안 갖다 줬다고요. 발 씻은 물도. 근데 그 여인은 다 벗었다고요. 다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격식에 상관없이 사실 경배 받아야 되죠. 근데 보면 뭐 어느 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그런 경험 하는데 사실 어디서든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 자기 것이 깨지기 전에는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또 여기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100%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덮어지지 않고 나타내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사람만 나타내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5장에 보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잠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진정으로 드린 이런 말이죠. 그 위선자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종교인들로부터는 항상 그 이 책망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은 은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장사하는 것을 예배한 거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다.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여인 얘기 안 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여인 얘기하는 건 성경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부활절만 되면은 고난주의만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복음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이 결국은 어디 하여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언어로 지금 다 이것이 지금 번역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성경에 그 나타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 사람들. 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6장 보면은 그 여인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이렇게 확인해 줬는데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심지어 뭐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감옥에 들어갔던 누굽니까 그 오네시모. 오네시모까지 비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류엡산대 형제들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진짜 주님의 말씀 참 바리새인들 보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우선이 뭔가? 우선점.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고 밖에 나가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교회를 안 섬기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사랑, 복음 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개명이 가장 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생각하라.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뭐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의 제일 대강령이라고 그랬죠. 대강령. 이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준 거 없어요. 예. 우리 14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인데 어떻게 이스카리옷인가? 이스카리옷인가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는 거는요, 이스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리옷이라는 거는, 지역의 지역. 가리옷이라고 했지, 옛날 성에. 가리옷. 가리옷이라고 얘기해. 가리옷유다. 그러니까는, 가리옷유다라는 거는 가리옷 지방의 사람 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맞는 거고, 이스카리옷도 맞는 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가룟유다로 하는 게 더 알기 쉽죠. 가리옷 지방, 그게 좀, 얼굴이 거무튀튀한 민족이라고요. 그 함족, 모압족속, 약간 좀 이제 저주받은 민족들이죠. 예, 그래서 시리아 계통이라고요. 그런 계통의 그 함족, 흑인에 가까운 그러한 그 유다입니다. 그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은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근데 보면 열둘 가운데 하나, 이 복음서에 보면 열둘 가운데 하나 그럴 때는 가로주다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날 때부터 배반하기로 하고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그랬죠. 나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또 어디 또 그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그때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오시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47절, 22장 47절.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열둘 가운데 하나라고 그럴 때 꼭 유다를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하니 그들이 은30개로 그와 약정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은30 스가랴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은30 스가랴 11장 13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먹인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여러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갔죠. 구덩이 속에 빠졌잖아요. 요셉이 주님의 그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가지 뭐 많이 있어요. 또 요셉이 이방여인하고 결혼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신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얼마에 판지 아시는군요. 20에 팔았어요. 20에. 그럼 왜 20이고 주님은 30이냐? 미성년자는 20이고 성년자는 30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20이에요. 그게 20이에요. 성경은 뭐 정확해요. 그 다음에 11장 15절로 17절 스가랴에서 12장 15절로 17절 이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않냐고 어린 자를 찾지 않냐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않냐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않냐 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결국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유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기 거처로 갔거든요. 유다가. 자기 거처로 갔는데 다시 옵니다. 구렁에서 다시 무정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저 미국 달러의 1불짜리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외눈 있죠? 외눈. 외눈. 그 피라미드가 뭐 애급 아닙니까?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 많은 정치가들도 관련되어 있고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거는 거기 앞잡입니다. 지금은 잘 안 드러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엔타이크리스트가 나타나면은 다 규합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뉴에이지 앞장서서 하는 게 지금, 저 뭡니까, 그, 저, 사이언톨로지스트. 그 뭐죠? 사이언톨로지스트.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사이언톨로지스트 뭐라 그러더라? 우리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 헐리우드 가보면은 젊은이들 많았고,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래요. 그 얼핏 보면 뭐, 복음성가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그, 이 종의 몸값이 은30이라는 게 또 나와 있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종을 살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1장 32절.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종이 팔리는 은삼십에 팔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셉도 종으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경이 다 통하죠. 출애굽기 2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조를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뿔로 받아가지고 어느 남의 집에 종을 죽여버리면 그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세겔. 은 30세겔. 레위기 27장 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값은 30세겔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 서운한 사람 중에 여자가 30세겔. 네? 그래서 여자가 서운한 값이 30세겔이에요. 그 30세겔에 대한 성경이 여기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이렇게 팔린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에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우니 내가 네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노라 하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바로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이제 마가다락방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로 갔죠. 겟세마네로 갔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수요일날 새벽에 그렇죠? 수요일날 새벽 붙잡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도착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죠. 예. 무교절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죠. 그런데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죽인 날이죠. 그날. 그날은 이제 니산월 그래가지고 12일 그래가지고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그 그대로 해서 주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죽으셨죠. 밤에 죽였잖아요. 양을.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게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주여 그가 내니까 라고 하더라. 그가 내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가 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5절 보세요. 요한은 뭐라고 그랬나? 요한복음 13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요한은 내니까 안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라 이거지. 자기는 아닌 게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죠. 그가 누구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이죠. 항상 이 요한에게 약간 좀 질투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요한이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서 있으니까 사실 베드로가 지금 묻기는 좀 자기가 좀 속에 좀 뭐가 좀 세상 말로 캥기니까 그러니까 요한 보고 끄떡하면서 네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보고 너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띠떼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 보고 그랬죠 요한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항상 요한에게 베드로는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보다도 이 묻는 것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사실 요한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23절을 보세요 한번.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요한이 말이죠. 자기가 기록된 말씀 안 해요. 자기가 기록한 말씀인데 자기 보고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요한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3인칭처럼 얘기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하나님 보내신 자. 그렇게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신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신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3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지라.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고 하시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항상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딜 봐도 유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제자들도 선생님이라 부른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전부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뉴 카베넌트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게 성만찬은 이제 우리가 이것 보고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주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어떻게 할 것을 주님에게 받은 걸 그대로에게 전달해 줬죠. 내가 너에게 전달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떡과 빵과 잔이 있는데 지금 사실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먹을 때 주님의 살로 변한다. 먹을 때 주님의 피로 변한다. 이걸 화체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개신교도 보면요. 어떤 집회할 때 보면은 그걸 하면서 여러분 이거 주님의 살이 되기 때문에 이 살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 병도 치료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캐톨릭에서 이거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와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래서 계속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바로 메스라고 하잖아요. 메스. 주님 죽이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성체를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아닌 것을 성경적으로 보자고.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 받아 먹었습니까? 안 받아 먹었습니까? 여기서 볼 때. 먹었죠. 받아 먹었죠. 이것은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거 먹었다고 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비대하고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아주 우스운 우화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님이 딱 성만찬을 하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오더니 고양이가 그냥 하나를 물어가 버렸어요.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럼 고양이도 주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인이 털이 많은 수염이 많은 이 비어드가 이렇게 있느니 잔을 이렇게 들다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피가 묻었어 거기. 그럼 주님의 피면은 수염에다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틴 루터도 나중에 결국 화체설을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사실 지금 많은 장로교회들이 보면은 쫙 보면 화체설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 만찬하고서 남은 그 떡 있잖아요. 그건 뭐 만지지 못하겠어요. 만지지 못하게 하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만지면 큰일 난다고. 지금도 그래요, 글쎄요. 지금 그 화체설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렇다고요. 아무도 못 만지게 해요. 그러면 지금 근데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천들? 항상 마음껏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말이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우리처럼 이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고. 계속 뜯어먹은 거야, 그냥. 먹으면서 포도 좀 마시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게 전부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이사야 65장 8절 보겠습니다.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였으니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니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상하게 하지 않느냐.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였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안에 포도송이 안에 포도주가 포도집을 얘기하죠. 포도집을 그렇죠. 잠언 23장 31절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술 좀 먹어도 된대. 그게 술 먹지 말라는 말에 성경이 없대.
23장 31절 술은 불꽃 안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라니 너희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며. 여러분 찬송가에 그 찬송가 없어졌더라고. 어릴 때 불렀는데 마시지 말라 그 술 이런 찬송가 있었어요.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이런 게 있었다니까. 어릴 때 그 찬송 했어요. 왜 찬송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아 목사님도 마셔야 되니까 없어진 거지 뭐래. 예? 참.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 잠언 20장 1절
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쏟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지혜롭지 못하. 31장 4절 보세요. 어르메라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이건 포도집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건 포도집이에요. 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4절인가? 아, 14절입니다.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밀알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순수한 피, pure blood. 여기서 벌써 포도즙을 피로 상징했잖아요. 여기, 그죠? 순수한 피. 순수한 피다. 순수한 피.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잠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게 브류하는 거, 술을 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알코올 누룩을 집어넣는 거. 근데 그 누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알코올 성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술하고 그때 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짜낸 거거든. 그냥 짜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 뭐 이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성경대로 마땅히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예언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3년 반 동안을 제자로 같이 다녔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했다고요, 사실. 가는 곳마다 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말이죠. 주님만 따라가면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중들도 수천 명이 왕을 삼으려고 그랬던 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요즘에 미국 대통령도 경제만 잘 되면은 문제 없어요. 클린턴이 어떻게 두 번 했습니까?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만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만 좋으면 미국은 대통령 됩니다. 아무리 뭐 사람이 선하고 어질고 그래도요, 경제 나빠지면 대통령 떨어지는 거예요. 실업률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 클린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돼가지고 해먹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을까?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가 걱정입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걱정 안 해요. 그럼 먹을 게 걱정하니까 직업이라고는 해본 건 고기잡이밖에 없으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거거든. 그걸 아시고 미리 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가신다. 이게 주님이 얼마나 소상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면 여러분이 잡이 필요할 때 주님이 먼저 가서 잡 어플리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에 필요할 때 주님이 먼저 사업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살리려고 걱정하신다니까. 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제자들 염려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의뢰롭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한번 한번 가시는 장면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 16장 7절.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와서 만나 처음으로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거기에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얘기했을까? 왜? 제자들이 하루에도 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약에 심장마비라도 걸어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은 허수고 아닙니까? 허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뭐 멕시코나 다니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우리라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끔찍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믿어요. 이번에 유카탄 갔을 때도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한 팀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실 거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했을 거라고요. 그 갈릴리로 가는 것까지도 아마 눈치 보면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안 잡혔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나타나셨잖아요. 요리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세 번 부인한 거 갚아주시려고 세 번 물었잖아요. 그죠? 예. 참, 주님께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22장은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참, 보면, 저는 요한복음 22장을 볼 때마다 은혜로운데, 사실 21장에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끝났어요. 21장 31절 다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제가 22장이라고 하는데 22장은 없네요. 20장이 끝난 거예요. 20장이 끝난 거. 시작.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21장은 베드로 부인한 거 용서해주고 베드로를 인커리지 시키고 그리고 이제 참 그들이 고기 잡을 수 있도록 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리까지 해주시는 참 그 엑스트라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만드신 은혜의 장입니다. 21장이.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별도로 주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힘들어해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 하는 육신의 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묵상을 참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느 불교 신자가 예수님 믿었는데 고기잡이 하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라니까 그 예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도 축복합니까? 아 우리 부처님은 이거 나 망하겠는데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으면 축복한다. 그 대신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고기 잡으러 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양업자니까. 그래서 조기잡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대만으로 가라. 그래, 대만으로. 대만에 고기가 있나요? 연평도에 있죠. 근데, 아이, 대만에 어디 고기가 있습니까? 아이, 그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하느냐? 싫으면 말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갔잖아요. 대만으로 가가지고 그냥, 대만으로 가가지고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하여튼 모든 조기는 주님께서 대만에 다 갖다 끌어놔가지고, 연평도는 한 마리도 없고, 거기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배가 깔아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전을 친 거야. 전화 걸지 무전 쳤는지. 지금 배가 깔았는데 그래도 잡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래도 잡아. 죽어도 잡아요? 죽어도 잡아. 난리 난 거지. 근데 배 안 깔아줬대.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그래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면 주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각하고 같으면은 뭐 남들 나갔는데 우리가 뭐 없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 이 세상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 명리할 거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지혜 가져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내 지혜 가져 하다 맨날 뒷걸음쳐. 세상 사람만큼 시간도 많이 못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지, 전도 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특별히 제자들에서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을 베풀 걸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울이 열심히 쓰는 자다. 우린 자기 열심을 다 버리고 해야 되겠죠.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옛날에 기억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세 번.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멀리서 봤다고요.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온다. 주님하고.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다. 이게 세 번째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닭이 울었죠? 그 다음 보세요. 6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주님이 딱 쳐다봤잖아요. 세 번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부인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부인해야만 베드로가 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살아야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계받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할 때는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열심을 가져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한 걸 깨닫고 참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정말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하기 전에는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갈 데가 없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밖에 다니다 붙잡히니까 정말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기 열심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예?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생각하고 바를 때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세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주님이 쳐다볼 때 그가 깨닫고 통곡한 거죠. 이 통곡 속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교차했을 거예요. 물론 죄송한 생각도 있을 거지만은 또 한 가지는 야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참 뭐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배워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랬는데 아마 그 생각이 나서 좀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창피할 때 우는 울음은 말이죠. 정말 좀 창피해요. 사실 창피할 때 우는 울음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3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며 이게 마음이 슬픈 거고요. 혼이 슬픈 거. 참. 여러분, 혼이 슬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혼이 슬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혼이 슬퍼했다. 마음 정도가 아니라 혼이 슬퍼했다. 참,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이 혼이 슬퍼했다는 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게 올리브 그 집자는 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겟세마네가. 그러니까 그냥 짜고 혼이 슬퍼하니까 막 혼 전체가 슬퍼하니까 뭐 그냥 몸까지도 막 가가지고 핏줄이 터졌겠죠. 그러니까 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니까 땀방울하고 섞여서 떨어질 때는 뻘겋게 됐겠죠. 뻘겋게 됐겠죠.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혼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일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신다고 했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아파 본 자가요, 아픈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아픈 사람이 낫죠.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병 고치는 기도는 정말 간절해요.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의인의 열렬한 기도는 역사입니다고 야고보서 5장에 열렬한 기도, 폼, 정말 아멘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 기도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죽을 병 걸려서 난 사람들이 신윤사를 많이 받죠. 신윤사가 별로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어느 정도 슬퍼했는가. 제자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졸리기만 하죠. 뭐 사실. 예. 안 됩니다. 자기는 뭐 기도할 게 없는데 뭐 그래요. 예. 주님은 앞에 목전에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한국 무슨 장로가 왜 그 뭐 지옥의 사자라는 별명 있던 장로 누구죠? 그 사람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변화 받아가지고 그 살인자들 그 살인수들 사형수들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그 자기가 달릴 목 이제 그 뭐죠 교수형 채할 그 밧줄을 딱 보는 순간 뭐 그냥 미친대잖아 미친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 잔까지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은 지나버리게